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룩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온 것 같네요, 그죠? 다들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습이 벌써 저부터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반말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앞에 사실은 참 우리의 많은 깊은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차마 말하기 어려운 아픔과 눈물과 또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덮어둔 문제도 많고 또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수치와 욕망과 그 거짓과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목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명확히 마음에 새긴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느낌은 알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한 주간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딱 이번 한 주간만 놓고 만나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구나.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말도 잘하고 적당히 분위기 맞춰서 격려하는 말도 좀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만난 한 지금 제가 이름만 적어왔는데 한 8가정 정도는 한번 만날 때마다 적게는 2시간 많게는 대여섯 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무슨 말조차 하기가 어려운 삶의 자리들을 이번 한 주만 그렇게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정해놓은 이 설교 제목이 너무도 간절하던 거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로 해주셨는데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가져 있는 내 인격이 주님의 성품 닮게 해주십시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 붙잡고 나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무기력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이제 은사적인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 은사적인 것들은 눈에 막 보이잖아요. 방언하고 그걸 통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지식의 지혜의 병고침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회복돼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그런 어떤 보여지는 하나님의 큰 뜻에 비춰보면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관심이 좀 덜 가고 이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어떤 역사까지 있었냐면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퇴색되고 거짓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언론에 이단 사이비로 보여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단 사이비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혹은 점잖게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오신 신앙인들은 이 성령 하나님 마음 좀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말 들으면 뭔가 잘못 엮이면 어디 이상한 데로 팔려갈 것 같은 어디 잘못 엮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면 이제는 좀 따뜻한 하나님으로 국한 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마음과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변화와 회복 성화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셨든지 간에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40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스라엘 나라, 표면의 나라가 지금 포로와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의 어떤 욕망과 바램과 소망이 투영돼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그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기다려라 하시면서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며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게 더 앞서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어떤 능력은 온데간데 관심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욕구와 욕망 그것이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 먼저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쭉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 1장 8절 말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주님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는데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옛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어떤 변질과 왜곡과 아픔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 하면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뭐 어떤 성령의 역사들과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누가 번역하셨는지 모르지만 엄청 어렵게 번역했죠. 형제들아, 이거 보고 해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충만함, 동행, 임재, 응답, 관계가 없으면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부활의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과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던 1장 8절 이 말씀으로 이제 다시 가져와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부목사님 두 분 계셨거든요. 한 분은 예수전도단 순복음파예요. 금요기도에 인도하면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쪽은 또 우리 교단 신학교 나오셨지만 좀 이제 지적인 게 발달된 분이셨어요. 그럼 전 교육전도사니까 딱 한 명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럼 이제 금요기도회 할 때 이제 저랑 부목사님 한 분은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만약에 예수전도단 출신에 막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 목사님이 인도를 찬양을 하고 있으면 자꾸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러니까 그 뒤에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오전도사 어떻게 생각해? 아니 목사님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데 자꾸 어디서 불러오는 거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기 무슨 짜장면 집이냐고.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와셔서 임하시고 역사하라고. 아니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목사님 자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바쁘게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바뀝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거나 임하거나 성령의 담비를 이런 찬양을 절대 안 하세요. 재우소서 임하소서 이런 찬양 절대 안 하세요. 그냥 성령 하나님 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 이런 찬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참다 참다가 이제 예수전단 목사님 이제 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착했고 그 목사님 조금 성격이 있으셨거든요. 그 예수전도단 목사님 좀 착해가지고 오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뭐. 근데 의도를 알죠.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구하고 임하고 충만해져서 역사하고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하고 그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제 이야기로 하면 설득이 약하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R.A. 토레이라고 무디 시절에 계셨던 그분이 수많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는 자라온 토양이 완전 은사 막 안찰하고 막 배 문지르고 눈 찌르면서 하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단은 또 장신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사역을 오래 했고요. 여전히 저희 부모님 개척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베이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은사주의적인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냥 와가지고 불로 지지고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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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편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20대 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의심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은사 집회도 쫓아다니면서 기도 안 하고 막 제가 다 살펴본 그런 사람입니다. 보니까 정말 정말 왜곡된 게 너무도 많아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도 삶에서 많이 경험했고 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도중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작은 개척교회의 그 가정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까마귀로 막 달려오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때가 많아서 그런 걸 막 뼈저리게 경험했고 저희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 가정이 다 목회자시거든요. 이게 왜 부끄럽냐면 요즘에 그 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 설교 좀 지워주세요. 그래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 또 막내 작은아버지들이 다 도중에 주님 만나고 목회하신 분들이 많아서 폐암으로 30몇 킬로 때 살아나서 셋째가 이런 기적과 치유도 많이 봤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R.A. 토레이가 말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병들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장기적이고 내면적인 성화를 위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그 충만함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집사님들 이야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표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도 그런 장기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아까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신 역사. 그리고 뭐 바라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사도행전 13장 50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들은 쭉 계속해서 충만한 이 같은 이 원어를 쓰는 일반적인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충만 가득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런 표현들이죠. 이게 뭔가 느낌이 충만한 느낌인데 어때요? 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충만함을 이야기해 줄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할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데 또 어떤 충만함이 있냐면요. 은사로서의 충만함을 성경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길 가다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또 복음을 드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9장 17절에도 성령이 충만하니 즉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은사로서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성령 충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 다 행동이 따라와요. 대표적인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고 목숨의 죽음의 바로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둠의 그늘이 벗겨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격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내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는 좋은데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안 나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 나는 괜찮은데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건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 대신에 그 공동체 안에서 참 선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데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은사적인 충만함이 익숙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인격이 망가지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막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다 보면 복음은 전해지는데 집안이 엉망이거나 내 마음이 엉망이거나 내 욕망이 자꾸 여기 투영된다거나 속는다거나 그래서 자꾸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 타락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품으로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내 삶에 예비된 영혼이나 내게 맡겨진 가정이나 공동체가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증언해야 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증인되는 삶으로 주님이 되리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증인하면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증인? 부담스러운데? 이거 언제 복음을 전하나?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올가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증인이 된다는 거는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냐? 증인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누군가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증인되는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무질서하고 비인격적인 증인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연약함이 죄가 투영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증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니까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에서 10가정 다 모르겠는데 너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누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삶을 다시 바라보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경험한 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무교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아,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강압적으로 하면 또 튕겨나갈까 봐 조심스럽게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데리고 오고,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송구영신 때도 한번 가자,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도 남자친구랑 교회 가고 하는 것도, 남자친구랑 또 결혼도 할 거니까 이제 교회를 또 한두 번 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한두 달 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올 초에. 그러다가 그 형제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은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그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죠. 혹시나 튕겨 나갈까 봐. 그래서 교회를 나와주기만 해도 너무 좋겠는데 나와주니까 이제 또 좀 이제 소망이 생기죠. 아, 이제 공동체 활동을 좀 해서 믿음 좀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매님 어머니가 무교신데도 산을 이제 자주 다니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산에 가서 절밥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절을 다니신대요. 이 남편 될 사람 마음은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은 딱 울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아, 뭔가 왔다. 지금 뭔가 왔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과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눈물까지 흘렸으니 아, 이제 공동체 일 뭔가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잘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믿지 않는 여자친구 전도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봅시다 하고 이번 주에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날짜를 신방을 하기 전 주일, 지난 주일날 그 청년이 여자친구랑 새 가족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다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등록까지 했다고? 잘된 일이긴 한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교회는 나오기라고 눈물 흘리기까지는 했는데 등록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나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도 하기 전에 벌써 성령 하나님이 그 형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도 아닌데 이런 은혜가 펼쳐져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 여자친구 어머님이 나도 이제 그러면 절밥 그만 먹어야겠네 이러셨더니,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우린 별거 아닌데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다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그럴 본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교회도 잘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어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커플을 제가 이번 주 세 커플 만났는데 한 커플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타종교 골수 집안이에요. 연애하는 도중에 여기는 기독교 골수, 여기는 완전 이상한 종교 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서로 이제 종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연애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너랑 결혼하려면 그런 종교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조심히 말했던,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종교를 태어나서 믿었고 나는 끝까지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핸드폰으로 문자로 했는데 그때 시기가 군대에 있던 시기라 핸드폰을 2시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끝이 났어. 상대적으로 군대에 있는 사람이 조금 쫄리거든요. 헤어지고 막 마음이 변할까 봐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날 저녁에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부대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소대장님한테 말해가지고 밤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여자친구에게 뭐 믿음을 주세요, 능력, 이런 뭐 근사한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되냐면,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핸드폰이 이제 쓸 시간이 돼서 딱 켰어요. 내 여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너는 이 종교, 너도 이 종교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 이상한 종교, 너도 그 이상한 종교. 그런데 자기를 가리키고는, 야, 너는 크리스천이 왜 여기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세례도 받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청년 지금 교회 드문드문 나옵니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어떤 뭐 삶의 신앙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그날 저녁에 교회를 찾아간 그 행동은요, 오늘 말씀에 빗대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한 그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증인으로 연결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왔는데 스물 중반쯤 됐을라나. 너무 참 스물 중반이니까 저는 이제 30대들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20대 보면 말하기가 무서워요. 대화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 했더니 엄마가 결혼하면서 교회는 안 다녔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버지 집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중간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몰래 다닌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러다가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만 신앙을 계속 가르쳐준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근데 그 자매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대학도 진학하고 뭐 가족 관계도 좋고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자매가 뭐 사소한 일만 하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엔 허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신경계랑 뭐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이러는 중에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제 마음의 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도 엄마도 다 걱정할 거 아닙니까? 친척들도. 그러다가 그 한 병원에서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나 이런 데도 좀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했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도 절대 교회는 안 된다 했는데 이 딸이 아프다 하니 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의 엄마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거의 뭐 에스더와 같은 심정이었겠죠. 이제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걸 이야기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다녔다. 나 이제 딸이랑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몇 년 전에 온 겁니다, 교회를. 그러다가 그 자매가 여전히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올해 작년부터 연말부터 해서 청년부로 소개를 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올 초에 몸이 회복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뭐 가가지고 얼굴 붙잡고 기도하고 막 눈 찌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누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 엄마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어머님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2026년 오늘 며칠입니까? 7월 3일 역사하십니다. 3-4개 더 있긴 한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해도 멈추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도요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나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가늠한 여인까지도 죄를 짓지 않고 회복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5천명이나 넘는 사람을 오병이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어렸을 때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생명이 아니라 돈이나 욕망이나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면 더 충격적인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이 증거되는 곳마다 세상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돈과 명예와 욕망을 다 회개하면서 오로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증거함으로 정말 생명의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누가 들어도 참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거 말고 이제 조금 어려운 차원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셔요. 그런데 자녀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혈액암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다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하는 수술하고 피복 이렇게 덮고 하는 수술 막 그런데 계속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 교회에도 와서 기도해 주시지만 이제 또 여기 출신인 여기에도 연락을 해서 저하고 연락이 닿아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 소아암 병동에 수많은 소아암 환자들 거기 로비에 나와서 같이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이 항암 중에 암세포는 다 죽었지만 무슨 수치가 조절이 돼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수치가 확 올라온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하루 전날. 그래서 정말 목요일 날 가기로 한 건데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일들. 근데 이제 주사를 맞으면 괜찮대요. 1mm 그 주사를 맞으면 수치가 내려왔는데요. 그 1mm 주사가 6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 주사도 돈이 있다고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마다 없는 데도 많대요. 다행히 서울 삼성병원이 있어서 그걸 맞았대요. 그리고 수치가 괜찮아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막 2학년이니까 몸을 막 떨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소아암 병동에 있는 부모들은 다 웃고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웃고 다녀요? 울 수가 없어서 웃고 다녀요. 부부들끼리는 서로 마주보고 울지를 않는데요. 따로 운대요. 왜냐하면 같이 울면 다 무너질까 봐. 저는 상상도 안 되고 그 마음에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런 여러 생활 중에 한 다른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도 아들에게 투여되는 약이 5, 6천만 원짜리인데 그 약 거기 이제 여러 알인데 그걸 자녀가 안 먹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교회 다니게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쪽 어머니가 우리 여기 암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가 있냐고. 근데 이 어머니도 하나님 원망하고 힘든 중에도 그 안에 변치 않았던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전했겠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 어머니가 사실은 신앙이 다 꺼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막 찾아오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영혼을 살렸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어머니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지금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되냐 이런 기도도 같이 올라왔지만 그 순간 내가 뭐라고 예수 믿어서 괜찮다는 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 절망과 그늘의 자리에서 빛이 들어가도 뚫을 수 없는 그 어둠의 짙은 곳에서 복음이 증명됨으로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저는 그 순간도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는 증인된 그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고에게 주사를 놔오면서 그 근심과 걱정, 그 아들이 맨날 얼마짜리 약이냐고 물어보는 말도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삶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증명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 곳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 중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고백함으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명 더 있긴 한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방에 계신 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에게 이제 나머지 가족들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오늘 점심에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여자 집사님도 서운한 게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이제 신방 요청도 하고 살면서 의도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죠. 한계도 없고 먼저 가족이 떠나가기도 하고 사회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억울한 일로 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내 건강이 손해보기도 하고 내 재산이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그 가정 곳곳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집의 가장 최우선은 뭔지 아세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유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그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그 가정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도 엄청 많을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에 만족하며 핑계대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에 임하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무너져 내린 인격과 나의 욕망과 불안과 염려를 통해 나오는 분노와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힘든 그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린 그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 제목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생명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